성경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 Law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영어 문장 구조로 이렇게 볼 때가 이제 좀더 눈에 이렇게 잘 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와 이게 대조가 될까요? 우리가 law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이제 율법으로 번역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뭐와 대조되는 개념인 것 같으세요? 아니, 뭐와 대조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예, 세상의 법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어쨌든 그 성경의 기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법은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법. 그렇죠?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21번 나와요. 20번 이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13번, 신약에 8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세의 법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 모세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법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법을 사실은 다 포함하는 거죠.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세의 법을 따라야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그 법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은 뭘까요? 모세의 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 조항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 이제 우리가 그냥 아예 이 똑같은 용어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뭐,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의 이 어떤 핵심은 뭘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중에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두 개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율법의 한 조항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어쨌든 율법의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법하고 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새 명령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율법에도 있던 내용인데 뭐가 다르지? 이게 왜새 명령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분별하기로는 모세 율법에서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방식, 그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게 이제 새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의 어떤 사랑의 차원을 좀한 차원 더 이렇게 뛰어넘는 이제 그런 사랑의 의미로 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모세의 법규는 모세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규와 법도를 행하는 거였어요. 레위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신명기 26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이날 주대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사 이 법규와 법도를 행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법규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법규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외형상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준수해라. 그러면은 안식일에 어쨌든 일안 하는 것으로 지킨 거 맞아요. 그렇죠? 또 명절을 지켜라. 그러면 명절을 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뭐 짐승 잡아라 그러면 잡아오고 뭐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지킨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뭔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킨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걸 했냐 안 했냐는 사실 율법에서는 그것까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차원을 좀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이렇게 이제 함께 모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이 법이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의 그 특성상 이것은 진실한 어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몸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면 사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에 명절에 모이라 그래서 몸만 와서 앉아 있어도 지키는 게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신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몸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동기가 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실제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인간은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는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게 죄의 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 전에도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러면은 짐을 아무 짐도 이제 안 져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뒷부분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 전이나 예수님께 온 이후나 사실 우리는 져야 되는 짐들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죗덩어리의 짐을 지고 갔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짐을 지고 가냐 2차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라고도 표현하셨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짐 요것과 십자가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어쨌든 짐을 지고 가는 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도 여전히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서로 짐을 져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남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이 지고 있는 짐이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영적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유혹과 죄에 빠졌을 때 우리 그 6장 2절을 보고 있지만 6장 1절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짐을 같이 지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같이 회복시키는 문제. 또 이 죄를 회개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 중보기도 하는 문제로서도 영적 짐을 같이 질 수 있죠. 또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외롭고 이런 짐도 감정적인 짐도 같이 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정적인 짐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예, 재정적인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짐을 같이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조언,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짐을 나눌 수 있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뭐 고통의 문제, 사별의 문제 뭐 이런 거. 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같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짐을 같이 질 수 있지만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영적 리더가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은 부담을 가지고 리더십을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짐으로서 짐을 같이 질 수 있고 또 이제 교회에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이제 각자 짐을 지는데.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짐조차 못 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짐, 져야 될 짐은 각각 다 있는데 자기 짐조차 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자기 짐만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짐 지기도 힘들지만 남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은 능히 자기가 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 짐은 능히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도 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자기 짐을 그럼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남의 짐을 못 지냐? 아니에요. 자기 짐을 지기에도 버거워도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명령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짐부터 내가 어쨌든 그냥 다 해결을 해야만 남의 짐도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꼭 다 해결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령도 똑같죠. 우리 집 식구들도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무슨 남의 집 식구를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집 식구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집 식구 열심히 복음 전하면 다른 형제가 내 집 식구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문제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돕는 문제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 서로 각각 서로 남의 짐을 지라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자연히 내 짐이 이렇게 내 짐을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이렇게 져주고 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 생활의 묘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져야 되는 짐, A가 져야 되는 짐이 뭐 100이 있고 B가 100, C가 100의 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각이 짐을 다 져도 300이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짐 50 지고 남의 짐 50 지고 B도 각각 그런 식으로 하고 C도 각각 그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300을 다 지는 건 맞죠. 그러면은 각각 자기 짐을 졌을 때와 서로 나눠서 졌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각각 자기 짐을 졌을 때는 관계 형성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책임만 다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서로 나누어졌을 때는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서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그게 이제 남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더치페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괜히 신경 쓰고 이번엔 네가 내, 이번엔 뭐 내가 내 이러는 거 저도 사실 그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각각이 낼 수도 있는데 만 원짜리 음식을 10명이서 1,000원씩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깨끗하죠. 깨끗한데 그것과 이번에는 내가 만 원을 내고 다음엔 저 사람이 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10명이 돌아가면서 만 원을 냈을 때는 뭐가 다를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남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하면은 이제 서로 짜증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쨌든 사랑의 관계에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서로 이 각자의 일만 해결할 때와는 다른 어떤 그 이 플러스 알파가 남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성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일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말씀하시고 자기 짐만 지는 게 아니라 각각 남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것을 할 때 각각의 일만 처리할 때와는 다른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지 않으셨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조금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